설교 제목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Veritas vos liberabit.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라틴어 제목으로도 썼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있죠. 본문 36절과 비교를 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로고스 아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개념 어디서 왔을까요? 레위기의 희년에서 왔습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간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즉 빚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사야서에서 왔습니다. 먼저 문장에서 주어가 없는 자유를 소개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온 세계가 위기입니다. 합리화 지성주의가 없어진 위기입니다. 해결책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 정치와 시장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취임식의 한 연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수준도 못 되는 자유론 주제를 에세이로 쓴 취임사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자유를 회복하자는 요지인데 누가 자유롭게 하는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자유는 평등이 한없이 추락합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테가 말했습니다. 자유의 증거는 불평등의 증거라는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이 세월이 흐르면 증가한답니다. 이 학자의 말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노예제도 이미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필연 생기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나? 없다. 둘중 하나를 가질 수는 있지만, 둘다 가질 수는 없다. 네. 경제적 자유는 많을수록 평등은 적어지고, 평등이 많을수록 자유는 적어진다라는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다릅니다. 주어가 있는 것이죠. 본문 31절부터 보십시다. 많은 군중들이 설복당하는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주어가 문장에 있죠. 워낙 유명한 말이라 너도 나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또 말해야 하는 헬라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진리란 무엇이냐?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랍니다. 내 손에 컵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컵을 보고 판타지라고 여깁니다. 만지고 눈으로 보는 대상? 실제가 아닌 그림자, 판타지입니다. 변하고 없어질 컵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 세계를 초월하는 실제, 즉 영적인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감각할 수 있는 육적인 것, 진리가 아닙니다. 고로 자유롭게 못합니다. 컵 같은 판타지 세계를 넘어야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헬라인들의 이원론적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육이 있으면 영이 있고, 감각계가 있으면 예지계가 있고, 허상이 있으면 실제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헬라 철학 구조 속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할 때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네,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 6에서 오지요.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학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해탈이 있지요. 영육 이원론 구조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대표 의록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인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헬라 이원론 구조로 이해하면 이해는 할만하죠. 당시의 유대사회 모두가 간음하고 음란했던 사회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이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를 보면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비록 육신은 죄로 죽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전형적인 헬라식 이원론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 육과 영이 대립되는 구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 구사가 헬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사용된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의 부활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된다. 그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이 자유라는 엉터리 사상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자는 왕국의 멍에, 세속적 염려의 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네,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자유롭다는 뜻인데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이 보기에는 이게 사람 죽이는 거로 봤어요. 이런 해석이 있던 시대에 오로지 영의 진리를 인식할 때 자유라는 요한복음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율법에 길들여진 자유는 무감각에 빠져. 여기서 벗어나.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가 있는 거야. 결국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Free from. Free는 from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말이 됩니다. 자유와 종이라는 개념의 대립에서 봐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네, 자유 없는 진리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인식하는 하늘의 진리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다. 율법의 속박이 자유다 라고 이해하는 당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율법? 인간에게 없을 수 없죠. 그런 율법 폐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없앤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구약을 폐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옴표 열고 율법, 따옴표 닫고. 그 율법은 법 조문이 아닙니다. 조목조목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마땅한 도리로서 율법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내가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할 때 자유롭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지켜야 할 많은 율법들을 정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행할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의 유치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치열한 내면, 마음의 율법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문자로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면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이래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자유를 말하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불쑥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신 승리 언어입니다. 진짜 자유롭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만이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질책이에요. 니들 옛날에도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했고 지금도 로마 압제하에 종이잖아. 아니라면 그런 프라이드라도 있냐?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진리의 구현체 로고스도 못 알아보는 자들이 그럴 자격이 있나? 없다. 너희들은 종생활에 길들여진 자들이야. 네, 맥락상 우리 예수님의 매서운 질책입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은 애누리도 없이 유대인들을 질책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엔 이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들로서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데 대한 애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지고 참된 유대인이 되라고 야단을 치셨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매섭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이 벌써 요한복음 시대에는 객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투가 요한복음과 사도바울 서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우린 자유인인데 어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이해 못하죠. 심오한 예수님의 영적인 언어를 땅의 언어로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활보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네, 이렇듯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깊은 양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35절. 종이 계속 영원히 주인 집에 살 수 없다. 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금방 죽을 몸이지 않느냐? 이삭은 자기 집에 남고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옛 스토리를 연상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언어로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구약적 맥락에서 풀이했어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로고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로고스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야말로 영생의 상징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야말로 유일하게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비로소 자유롭다. 32절과 비교한다고 했죠? 그 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하는 권한이 있어. 왜냐? 내가 진리의 구현자이니까.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돼. 요한복음의 헬라적 배경을 따라 설명한다면 윗세계를 떠나 아래세계로 들어온 로고스. 그래서 진리란 영적인 것이요, 위의 것이요, 아래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자, 자유롭게 하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의 육체의 죄의 싹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냐? 만약 그렇다면 프라이드를 갖고 진정으로 네가 그런 자유로운 어떤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내가 보니 내 말이 그할 자리가 내 속에 없구나. 내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구멍도 하나가 없구나. 나 곧 진리의 구현체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하구나. 그 모습이 어찌 아브라함 자손이냐.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조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아브라함이지. 최소한 그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해. 그런데 니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말하고 있군. 육체를 따라 욕심과 욕망에 모든 것이 가려서 나를 못 보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답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한 짓이라고? 아니야.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원조가 된 것 아니냐.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순종했잖아. 그러나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말도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 날카로운 대립관계를 우리 요한복음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들은 너희 아비로부터 들은 짓을 하는구나. 여기서 아비란 육신의 아버지란 뜻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어. 우린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린 사생아가 아니야. 정통이고 적자라고. 예수님 앞에 과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만약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라면 나를 사용하겠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이곳으로 들어온 거야. 고로 나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지. 그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과시하는 게 아니고 보내서 온 자야. 어찌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으려 않구나. 내 말을 차마 듣기 싫어하는구나. 니들의 아비는 마귀야. 내 아버지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예수님이 아주 과하게 욕하십니다. 마귀 새끼라는 뜻이죠. 유대인 너희들의 의지와 뜻은 마귀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니냐. 그 욕망을 행하는 것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마귀 혹은 악마라는 레토릭을 사용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사건과 노골적으로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뱀은 악마일 이유가 없습니다. 악마의 상징으로 여기는 문화도 있지만 실제 뱀을 숭상하는 문화도 있어요. 특히 의사들 의과대학 배지를 잘 보십시오. 뱀이 나옵니다. 의술의 신이라는 상징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너의 아비 그는 시초의 살인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니들의 조상은 모두 아담과 가인 이후 줄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전에는 선악의 분별이 없었어요. 무분별의 세계였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갖게 된 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불호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죄악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들을 번식하면서 그 죄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네 아비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다. 네 아비 속에는 진리가 깃들 아무 자리가 없으니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당대 사람들에게는 육과 영이 소통한다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육적인 죄악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 죄를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육체적인 죄악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쉽게 영혼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육체를 악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잘 제어함으로써 해방한다는 말도 육체를 바르게 운용하라는 뜻이죠. 육신, 육체가 하나의 시대적 언어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본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욕심의 근원을 추적하면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이는 우리 영혼의 순결성을 좀먹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죄악을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육신의 아비, 그는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은 자기의 천성에 따라 by nature 그에 따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낙원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신낙원, 복낙원이라는 우리 인간의 역사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터득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의미를 터득해야지 성경구절을 달달 외워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 의미를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자대로 믿으라고 선포하는 목사는 그 자격이 없는 목사예요. 마지막으로 45절에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고로 니들이 나를 안 믿는다. 네 아버지는 거짓의 원조니까 거짓말하면 믿구나. 달콤하다. 선악과 따먹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꼬시니까 보기에 먹기에 탐스럽게 보이니까 거짓말인데도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런데 나는 진리를 말하니까 니들은 안 듣구나. 내가 어찌 거짓을 말하랴? 말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주어가 있는 자유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어가 없는 공허한 자유, 자유 경쟁이 있겠죠. 지옥입니다. 주어가 없는 자유, 이웃을 노예로 만드는 착취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주어가 있는 자유는 우리 육신의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서 감옥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 진리가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